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달력이 2025년 12월에서 2026년 1월로 넘어가는 이런 거를 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직하게 결산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잘 한 것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뭐 또 실패를 숨기는 그런 시간도 아니고 오늘은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그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벌써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 보니까 은퇴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올해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제 처와 함께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창세기 32장 10절을 여러 차례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이 올해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울림을 많이 주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33년 동안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가운데 30년 이상 성경을 번역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18년 동안 이렇게 이제 하고 아이들 셋을 다 키우고 이렇게 해서 다 시집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자 손녀가 7명이 됐어요. 손자 손녀가. 그래서 이러한 거 저런 거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기 있는 말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작은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올해는 특별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야곱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인생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 어쩌면 치명적인 고비,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비, 그 고비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배나 이루었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사를 표하는 이런 말씀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해석한 그런 신앙 고백의 말씀이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야곱의 인생살이가 어땠는지 성경을 통해서 잠시 그냥 쭉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그 인생입니다. 인생이 안정이 없었어요. 창세기 25장에 가서 보시면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 아이들을 낳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형이 먼저 나온 거예요. 에서가 간발 차이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바꿔보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붙잡는다, 발뒤꿈치라도 붙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먼저 좀 돼봐야 되겠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자기가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맏아들의 복을 받을 수 없었지만 결국은 맏아들의 그 장자권을 받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 2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아주 정직하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어요. 형이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고픈 가운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갖고 그래서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도우심으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좋은 그런 그 고기로 된 이런 음식을 먹고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의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해서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결과가 뭐냐, 먼 곳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창세기 27장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이제 나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먼저 내게 고기를 갖고 온 그런 자가 있어서 내가 그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줬다. 그러니까 에서가 엉엉 울면서 남아있는 거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좀 축복해달라고 해서 이제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끝난 다음에 에서가 너무 분이 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보니까 27장 41절에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의 말로 인해 너무 그 축복이 큰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해준 축복이. 그래서 에서가 그를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일 수 없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러면 내가 곧바로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간파하고 그래서 야곱을 그대로 뒀다가는 두 사람을 다 잃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야곱을 이 리브가가 살던 그 고향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았고 장자권의 그와 같은 그 복을 받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엘세바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데로 가는데 오늘 여기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나리 버짐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이 목자의 지팡이 이것이 있어야 뭐 짐승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여튼 산도 넘고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지팡이 하나만 손에 잡고 그리고는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도 하나도 없고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복을 약속해 줬는데 재산도 하나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내일에 대한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외삼촌의 집을 이제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빈손으로 떠나는 그런 길에 하나님께서 밤에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곳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으며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질 것이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씨 이스라엘 안에서 복을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데려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친히 다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다시 데려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아버지로부터 많은 복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아무 복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는 약속을 줬는데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곧바로 이렇게 하나도 어려움도 없이 이렇게 쉬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하란 땅에서 라반을 만나서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 내용이 창세기 31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죽도록 20년 동안 일을 했어요. 죽도록 20년 동안. 이같이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동안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각각 7년씩 봉사를 하고 또 외삼촌의 가축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는데 이 외삼촌이 아주 속임수에 아주 대가란 말이에요.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계속 바꾸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죽을 고생을 지금 20년을 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어요. 또 많이 속았고 그럼에도 많이 견뎌내면서 20년을 가까스로 참고 이제 지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현실은 그 약속하고 많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현실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드디어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그런 일, 그 일 야곱이 물론 생각을 했지만 성경을 또 가서 읽어보면 그 일이 단순히 야곱이 계획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32장 바로 전장이 31장인데 그 31장 그 전에 가서 보니까 하여튼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며 어떻게 하든지 야곱은 잘 안 되고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나가고 야곱의 가축들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라반의 가축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이렇게 돼서 야곱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라반 또 라반의 아들들 다시 말해 이 야곱의 처남들은 일이 안 되고 가축이 줄어들고 계속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이 31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점점 더 야곱을 시기하며 악랄하게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꾸 아들들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 라반의 얼굴이 변해서 이전과 같이 야곱을 대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번창하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있으면 좋을 것 같았던 그 자리가 더 이상 평안한 자리가 아니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좌불안석입니다. 처남들이 계속해서 나쁜 말을 하고 자기 외삼촌도 계속해서 자기를 질투하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해서 생기니까 이 불편함과 갈등 속에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겼는데 성경 가서 보니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야곱은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베델로 돌아가야 되고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되는데 일이 점점 잘 되니까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 처남들이 다 싫어하고 자기 외삼촌이 다 싫어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31장 3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기 외삼촌 그 다음에 자기 처남들에게 도망가는 거 이런 거 전혀 알리지도 않고 몰래 자기의 두 아내와 그 다음에 두 여종과 그 다음에 열한 아들과 함께 야반 도주를 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떠나간 거는 어느 면에서 도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순종의 일이었어요. 계속해서 재산이 불어나니까 거기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점점 더 재산이 많이 늘어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계속 저 외딴 지역에 가서 살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로 하고 야반 도주를 했다가 라반의 추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라반의 손에서 그를 구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라반 문제는 끝난 거예요. 자기 처남들하고 이런 모든 문제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길에 어디를 통과해서 가야 되냐? 자기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이 세일 땅, 이 땅을 통과해서 형을 먼저 만나고 어떻게 하든 형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런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 생각을 해보니까 20년 전에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 그런 복을 다 가로채고 장자권을 다 가로채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형이 분노해갖고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32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32장 6절에서 7절. 먼저 사자들을 이 형 에서에게 보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갔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400명의 남자들, 장정들과 지금 함께 오고 있다. 야곱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거기에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눴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했냐, 계획을 짠 겁니다. 에서가 한 무리에 와서 이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는 피할 테니까 그 남아있는 무리를 가지고 내가 멀리 도망가면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악한 일이 생길 것을 이렇게 상상을 하고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가족을 둘로 나누고 재산을 둘로 나누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베델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리라, 그렇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지난 20년 동안 자기를 지켜줬던 그 하나님 외에는 지금 자기를 도와서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9절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곧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가장 중요한 본문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때를 이루었는데 때가 뭐 작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가축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 가축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로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그 소가, 그 소와 이 낙타와 이런 게 어디에 나오냐. 13절에서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예물이, 가만 보세요.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요. 젖 먹이는 낙타 30마리와 그것들의 새끼들이요.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마리요. 나귀 새끼가 10마리. 지금 형한테 주려고 선물을 떼어놓은 게 이 정도면, 예, 그러면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 형의 진노를 피해서 요르단강을 건널 때 자기가 가져간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이 강을 넘어서 외삼촌에게 갔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난 그와 같은 그 때가 자기 손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모든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 지금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저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멀시, 이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는 실제적인 그런 그 은혜, 불쌍히 여긴 그 은혜를 성경은 긍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위기의 때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긍휼, 이게 없었다고 하면 과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자기 형을 그렇게 속였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죠? 형을 피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가는 때마다, 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라반을 만나서 정말 죽도록 수고했는데 그가 속임수에 아주 대갑니다. 야곱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나타나셔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자기 형 에서를 만난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사건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의 작품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이런 고백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역시 동일하게 야곱과 같이 이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2025년도 정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견디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게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2025년 대한민국 땅에 엄청난 불행이 생기고 정말 국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2025년을 우리가 지금 넘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긍휼.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고백하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진리. 여기 나와 있는 진리는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진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진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진리. 영어는 추루스로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이야기라면 추루스풀니스, 추루스가 가득 찬 이와 같은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줬잖아요. 뭐라고 약속해 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죠, 내가 너를 다시 내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오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지난 20년 동안 이 바딴 아람이 하란에 가서 생활했던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있는 그대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그렇죠? 그 약속들을 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지켜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걸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모든 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금 빈손으로 떠났는데 지금 두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리고 이게 팩트, 사실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지금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 다음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이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도 나는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겸손한 그런 고백의 표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지금 아주 인생에 가장 최대의 위기가 지금 눈앞에 지금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짐승들, 이 모든 것, 지금 아이들이 11명이 되고 해서 이 모든 거 잃은 거, 이거 제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제게 있는 가장 작은 것도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형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의 모든 일,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일까지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어때요? 수천 마리 이런 짐승을 가지고 아내가 지금 넷이고 아이들이 11명, 조금 이따 가다가 이제 아이를 하나 더 낳게 됐죠. 맨 마지막에 베냐민이라는 그런 아이를 낳게 되는데 어쨌든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아이까지 다 따지면 지금 12명이 생긴 거예요. 12명이. 건널 때는 호롤단신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르단강을 건넜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런 일이 이제 그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르단을 건넜는데, 이 말은 부모를 떠나서 그 전까지는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드디어 이제 진짜 홀로 사는 그런 그 인생을 야곱이 이제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진짜 인생에 출발을 할 때 그에게 있는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두려움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그런 그 두려움이 있었고 또 지금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있는 그 신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제가 비천한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지금 아내가 넷이고 아이들이 12명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하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공담이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없이는 지금 제가 이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저를 살렸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리가 저를 인도했으며 그 결과가 지금 오늘날의 저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인생의 최대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모습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저 앞에 에서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모든 긍휼, 하나님의 모든 진리, 이런 모든 거 보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얍복강을 건너기 전에, 저 앞에 에서가 있는데 얍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대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32장 26절에 하나님의 천사,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와 씨름을 합니다. 근데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게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32장 26절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이야기한 걸로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오해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장면은 재산을 더 달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그런 대목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결과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 기도를 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축복해 달라고 해서 더 많은 소를 얻고 더 많은 양을 얻고 더 많은 짐승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얻은 결과가 뭐예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창세기 32장 28절.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이름이 저 지금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할 때 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다시 말씀드려, 어떤 소유물이 크게 변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게 뭐예요? 존재가 바뀐 겁니다. 야곱이라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래서 그의 전 인생 전체가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붙든 축복은 단순히 인생에서 뭐 재물이 늘어나고 아들 딸들이 잘 되고 하는 그런 거 잘 되게 하다는 그런 요청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끝까지 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금 그거를 나를 축복해 달라고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날 이후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민족이 생겨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열두 지파를 가진 그런 민족이 생기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 민족에게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이와 같은 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 곧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셔야 내가 당신을 가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저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진 이런 계기가 지금 오늘 여기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붙든 그 축복은 야곱이란 그 한 개인의 어떤 재물의 형통, 세상이 잘 되는 그런 형통, 번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온전히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그런 복.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인류 구속 가운데 누가 태어나야 돼요?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계보,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그 계보, 그 계보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일, 그 일이 지금 바로 이 사건에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놓지 않았던 그 축복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 눈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그러고 나서 이 아브라함까지 한 1,500년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야곱에게 이루어진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2,500년, 3,000년, 3,500년 전 과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긍휼로 야곱을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진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2025년,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밤 지나게 되면 2026년이 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전망하는 2026년은 만만치 않은 해예요. 정말 어느 면에서 암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해입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큰 체제 위기를 맞이한 이와 같은 해입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놓았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쪽에서 가장 왼쪽으로 가 있는 이와 같은 그 체제가 세워진 게 2025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파퓰리즘에서 돈을 뿌리고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환율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어둠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26년을 맞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국민들의 교만과 국민들의 무지입니다.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어떤 사람을 뽑아야 이 나라가 유지가 돼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들까지, 신학교 교수들까지,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까지 다 좌로 기울어서 그런 사람들, 낙태, 동성애, 트랜스젠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법을 만드는 그런 자들을 국가의 일꾼으로 뽑아놓는 그런 안타까운 일, 이런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기복주의, 그냥 복만 비는 겁니다. 복만, 애들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하는 그런 복만 빌고, 번영신학, 계속해서 예수님 뭐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거, 이런 건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무지한 그런 백성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뭐냐, 이것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이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다. 누구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마귀의 엄청난 이와 같은 강력을 이기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무섭게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드라이버 라이센스, 자동차 면허도 할 때 다 안면인식하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 여러분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조금 지나면 화폐가 사라진다, 이게 공공연한 것과 같은 사실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 1년, 2년 지나가게 되면 웬만한 일은 다 로봇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일자리 다 놓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서 스타링크니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언제 도래해도 정말 모든 것이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세상 속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2026년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은 뭐하고 똑같냐?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과 함께 저 강 건너에 지금 도착해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누구와 똑같아요? 에서 있잖아요. 에서를 마주하고 있는 야곱의 현실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에서가, 그렇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움직이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이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지팡이만 가지고 호를 단신 요르단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와 긍휼, 진리, 진실하심을 제게 보여주셔서 그래도 제가 지금 모든 거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야곱처럼 제 앞에 지금 에서가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지금까지 모든 진리와 모든 긍휼로 저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야 제가 저 에서라고 하는 저 벽을 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땅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지금 2025년 마지막 날까지 내 인생, 우리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권적으로 좋은 지도자들 보내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202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난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난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야곱의 고백, 이걸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고백을 2025년도 마지막 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일 아침에 가셔서 한번 창세기 3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2026년도에도 우리 앞에 어려움과 난관, 사탄의 계략, 그렇죠? 적그리스도에 있는 세력들이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이런 일, 우리 교회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짓밟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곳곳에 널려 있어요. 이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극복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202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한민국,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사랑침례교회,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그 은혜와 긍휼을 더 풍성히 베풀어주셔서 2026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들,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이런 성도들,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 성경,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에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과 그렇지 않은 그런 성경이, 이러한 성경과 함께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는 그 충만한 은혜와 긍휼과 진리, 이걸 2026년도에 이 모든 분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의 하나님이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